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어제 밤에 돌아왔는데요. 그 2주간 사역했던 내용을 잠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제하고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인도와 이스라엘과 터키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선교를 간 이유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기 전에 제가 가보지 않았던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을 또 격려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또 앞으로의 선교사역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사역자들을 만나며 훈련하고 또 격려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또 선교 전략회의를 하고 그리고 마침 또 델리 신학교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에 참석하여서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들을 이제 방문하여서 또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마음판에 새기고 가서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또 세우는 역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갔던 곳은 인도에 첫 주는 인도, 두 번째 주는 이제 중동을 다녀왔는데 첫 주는 이제 델리에서 시작해서 데라둔을 갔다가 다시 델리로 왔다가 심나로 갔다가 다시 델리로 왔다가 아그라로 갔다가 다시 델리로 왔다가 이제 비제이와다 갔다가 남부에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하이파를 갔다가 그리고 우리 이스탄불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고 사역 보고받고 논의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착해서 그 다음날 우리 델리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25명이 1년 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펀잡의 메이저싱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1년 신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다른 분들은 다 1년 동안에 우리 신학교에 머물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 메이저싱 목사님은 금요일 날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 이제 펀잡으로 가서 사역을 주말에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늦지 않게 다시 와서 또 공부하고 그리고 간증은 그 성도들이 그런데요. 신학교 가기 전보다 신학교 간 이후에 설교가 달라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고 또 대부분의 많은 우리 사역자들, 졸업생들의 간증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역사책이나 뭐 말씀으로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았다고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받았다고 공부했다고 배웠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은혜로운 또 시간이고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가지고 간 그 ESB 스터디 바이블 졸업 선물로 이렇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저기 선물이 보이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우타라칸드의 데라둔에 이제 가서 우리 라제시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격려하고 또 사역자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훈련하고 또 데라둔에 있는 그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해서 시커스 미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주고 오늘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 원래는 심나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정이었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딱 한 대밖에 안 뜨는데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델리의 투클라카바드 교회에서 와서 설교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설교하고 또 격려하고 또 투클라카바드 교회가 새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전에만 가봤고 제가 그 위에는 안 가봤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그 리모델링 된 교회를 가봤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또 건축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열심으로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히말차 파라데시에 밤 버스를 타고서 10날을 가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사진이 없습니다. 갔다 오긴 갔다 왔습니다. 저런 곳인데, 그래서 사역을 하고 사역자들 미팅을 하고 또 두 곳 우리 스커스 미팅에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또 그날 밤에 버스를 타고 이제 델리로 돌아와서, 델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차를 타고 또 5시간 걸리는 아그라를 가서 우리 사역자 미팅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구루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루 목사님은 저랑 원먼스 트레이닝 동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한 15명 정도 되는 작은 목회를 했었는데, 그 훈련 받은 다음에 그대로 하면서 사역자들 세우고 훈련하고 방문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은 사역자만 한 1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사역을 이루셨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남부에 있는 BJ와다에 가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서 또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우리 격려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하이파이에 있는 우리 권예루살렘 선교사님 만나서 우리 이스라엘의 사역에 대한 보고와 또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터키에 가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역하는 민가자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페르시아 사역하는 우리 문복음 선교사님은 못 만나고 우리 황재림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우리 페르시아 사역에 대해서 우리 보고북 받고, 그리고 터키 사역을 하고 있는 전베드로 선교사님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임영우 일미부가 선교사님 만나서 시리아 난민 우리 하우스처치를 방문했는데, 이 팀이 이 가정이 예전에 저희 그 팀이 갔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주마다 가정에서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방문해서 같이 또 말씀 전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바우체 쉐히르 우리 교회 임영호 선교사님 하시는 교회에 가서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또 말씀 전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과 터키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다른 팀보다 저희 교회 팀이 참 준비가 잘 되어서 온대요. 참 우리 교회 같은 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더라고요. 다른 팀들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하고 뭘 가르쳐주고 가르쳐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도착하는 즉시 사역을 하고 오리엔테이션도 없이 하더라도 누구보다 더 잘하는 실질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터키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구상하고 또 논의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선교 장로님들과 논의하면서 다음번 사역에 우리 반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참 급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급하시구나. 참 빠르게 진행하고 있구나. 인도에서도 벌써 저희가 한 10년 정도 사역하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이끌고 사역자들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도 제가 사실은 15년 전쯤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복음에 불모지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얼굴빛도 좀 달라요. 그 예배가 드려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급하시구나, 바쁘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 제목은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나누면, 우리 2019년 20년 신학교 교수 요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인도에 남아있는 모든 UUPG가 개척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터키의 선교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 지람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고 건너뛰어서 시간 관계상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들어갔었을 때 그 사역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고린도는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냐면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에 남녀가 성행위를 통해서 신접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신전에만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헬라어에 고린도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고린도화하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음란하다, 음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린도 여자 이렇게 말하면 창녀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음행이 자행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대도시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상업도시고 무역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자유인만 20만 명이었고 노예들은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올림픽과 같은 체전이 있었는데 이 체전이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대요. 이 체전이 있으려면 이제 수많은 원형 이제 경기장들도 있었고 또 그 체전이 열릴 때가 되면 이제 경기를 벌여야 되는 천막들이 많이 필요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점들을 들어오게 할 만한 천막들이 많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아굴라와 이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강팍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냐 하면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 그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추방한 거예요. 추방했는데 그 추방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이주해 온 것이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많은 유대인들이 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2만 명 정도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척박했는지, 그렇죠?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에 한도 품고 있으면서 고린도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서 추방당해서 왔었던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 그게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게다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 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도시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는 성경에 보면은 회심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왔는데 물가도 엄청나게 비싸서 자기가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역비도 다 떨어졌어요.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열매도 많이 없습니다. 몸도 지쳐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우서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역자들,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동역자들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지 않은 동역자들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도바울을 도왔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대요.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우리 5절에 보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서 교회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 하면 아덴과 고린도 지방을 합쳐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먼저 갔다가 그다음 고린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그 아덴에 처음 갔었을 때에 스데바나를 만나고 그가 거기서 영접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갈 때에 이 스데바나가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정보를 주고 안내를 해줬던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고린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어요. 마게도냐에 사역할 때 실라와 디모데를 잠시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혼자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 마게도냐에 두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오게 됩니다. 오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그러고 말해요.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았었던 건가? 그런 건가요? 이 구절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죠?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는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다가 그들이 오니까 이제서야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그제서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그제서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느냐? 여기서 또 한 부류의 동역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번째 부류, 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오니까 나의 부족한 것이 보충이 되었대요. 이들이 누굴까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게도냐에서 왔던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그 교회들이 그 전하여 준 연보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선교비가 보충되고 그제서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던 것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혼자 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로도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선교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에요. 협력해야 되는 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러기 잘 아시잖아요, 기러기. 기러기가 이렇게 이동할 때 매년 만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간대요.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날아갈 때 대형이 V자 형태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V자 형태로 날아가면서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서 줄여주면서 주위에 따라다니는 그 기러기들은 그냥 혼자 나를 때보다 한 70% 정도의 힘을 절약하면서 나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날아서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냥 V자 형태로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면서 대형을 바꾼대요. 그러니까 앞에 가던 기러기가 한참 가다가 다시 뒤로 가고 뒤에 가던 그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힘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래요. V자로 가면서 나르면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기러기가 기럭기럭 이렇게 우나요? 어떻게 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럭기럭 하면서 소리를 내준대요. 왜 소리를 내주느냐?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다. 앞에 제일 앞에 선두에 가고 있는 기러기에게 알리는 거래요. 그래서 힘을 내라. 우리 같이 쫓아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버텨. 힘을 주면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기러기 중에 만약에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마리가 같이 따라 붙는데요. 그래서 이 기러기가 몸이 회복될 때까지 같이 있어주다가 이 두 마리가 같이, 세 마리가 같이 이제 비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기러기들이 만 킬로미터 이상이나 되는 긴 거리를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랄프 윈터 박사가 쓴 아티클을 보게 되면 그 랄프 윈터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는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선교는 전쟁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선교는 전쟁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치열하게 막 전투를 벌이는 전쟁, 선교는 치열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랄프 윈터 박사가 선교는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전쟁은 제일 앞에서 그 전쟁을 벌이는 보병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 딱 시작되면 그냥 보병들이 막 가서 전쟁을 벌이는 건 옛날 전쟁이고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딱 벌어지면 전투기들이 먼저 비행을 하면서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요 지형지물들을 막 폭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뒤에서 포병들이 포를 쏩니다. 미사일을 막 발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당한 시설들을 다 폭삭 이렇게 다 부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병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병들이 전투를 벌이는데 근데 보병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병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을 쏘기 위해서 탄알이 부족하잖아요. 탄알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보병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보급해 줍니다. 후방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병참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앞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전체 병사들 중에 30%가 채 안 된대요. 나머지 70% 이상은 누구냐? 이 보병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부대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랄프 윈터 박사가 선교는 바로 전쟁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2주간 우리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이번 선교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선교였습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델리에 도착해서요. 첫날 밤에 치통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한번 치통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이었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던 애드빌 막 먹고 마침 또 항생제가 있어서 항생제도 먹었는데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낫지를.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해가 이제 좀 뜨면서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밤에만 치통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떠서 좀 가라앉길 가라앉았는데 하여튼 잠을 못 잤어요. 첫날. 그리고 데라돈에 갔다가 비행기로 델리에 돌아왔는데 그때 밤에 도착했어요. 그 심나가는 비행기가 그날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밤에 공항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그 이제 아침 일찍 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시간을 허비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쪽잠을 자고 새벽이 됐는데 결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델리에 다시 가서 투클라카바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 갈 수 없잖아요.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래서 밤 버스를 타고 야간 버스를 타고 9시간이나 걸쳐서 밤새 달렸습니다. 그날 밤을 버스에서 잤어요. 아침에 도착해서 사역자 미팅하고 두 곳 사역 가서 하고 그날 밤에 다시 야간 버스를 타고 이제 밤새 달려서 9시간을 타고 델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차를 타고서 아그라에 5시간 동안 가서 사역자 미팅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날 밤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비제이 바다로 가고 한 5일을 잠을 못 잤어요. 하루는 공항에서 쪽잠 자고 이틀은 버스 안에서 자고 뭐 예. 대단히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야 이러다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묵상하게 됐어요. 공항에서 쪽잠 잘 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간 버스에서 잠을 잘 때는 사역이 너무 바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배 안에서 쪽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야 이러다 순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평생토록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그 엄청난 고난을 참으셨구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을 위해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내 몸이 그냥 닳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주신 사역 잘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일정이 너무나 피곤했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피곤하다가도 사역자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시커스 미링 다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것을 보면은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재충전하고 또 차 타고 가면서 또 지치고 또 다시 가서 또 막 사역하면서 막 힘이 나고 막 그런 사역을 반복했었습니다. 사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요. 터키의 마지막 날 우리 유스 아이들을 만났어요. 네. 호텔에서 가는데 누가 부르더라고요. 강대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깜짝 놀랐더니 우리 유스 아이들이 같은 호텔에 묵고 있더라고요. 어떤 단체에서 이제 선교를 간 아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나니까 얼마나 힘이 나든지 제가 사실은 혼자 가니까 편할 줄 알았어요. 혼자 가서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혼자서는 할 수 없구나. 이 혼자는 사역이 아니구나. 같이 가야 힘이라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역을 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테바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고 마게도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의사였던 누가도 있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은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헌물을 갖다 주었고 또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갖다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그 교회에 갖다 주는 역할을 했고 더디오는 로마서를 대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만 따지면 70여 명이 넘는데요.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3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가 3분의 1이고 계층도 다양해요. 공무원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도 수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했기에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역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고난을 받으며 애쓰며 기도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도왔을까요? 왜 함께 동역을 했을까요? 그들이 함께 동역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역의 자리로 불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월에 선교를 갑니다. 우리 8월 18일까지 우리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이미 신청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서 뭘 하겠나? 내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체력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 내가 아직도 정말 수많은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또 죄도 짓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교는요 가기만 해도 그게 엄청난 동역이 됩니다. 엄청난 힘이 돼요. 제가 사실 이번에 가서요 사역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짧은 시간 만나고 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24시간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지만 가서 예배 한 번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선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이 바로 그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